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관련된 그런 구절이 나오면 일단은 주목해 주시고 연필이나 펜 같은 게 있으면 표시해 두시면 그 주님을 알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고 기도와 관련해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NET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는 Day after day he carries our burd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carries, 대신 날라다 주신다 또는 지어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교회 가는 대신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골프 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못 나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골프장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배에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가면은 예배당에 저 몸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 마음은 골프장에 와 있고 마음은 교회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실제인 줄 모르겠는데요. 예배, 기도, 성경 읽기가 짐으로 여기지면 뭘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적으로 여겨지면 하나님이 거룩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적어도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착각 가운데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쪽에서 필요해서, 우리의 필요라서 이것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불러놓고 아들아 2 더하기 2는 4란다. 그러면 4 더하기 4는 무엇이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는 지는 쉬운 거 하고 나에게 어려운 거 물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부담되고 짐이 되는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하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곳에 non-organic collection이라고 해서요. 그 외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그런 쓰레기 말고 시티 카운슬에서 규정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던데 배품을 수거에 가서 처리하잖아요. 그게 8월 중순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그런 못 쓰는 물건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뭐 신발장이라든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 타운하우스에 있는 조그만 연못가에 그 섹션을 만들어 놓고 짐을 쌓아두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기까지는 한 40, 50m? 50, 60m?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차량에 실어가지고 두 번 운반했거든요. 그것을 내 혼자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봐요. 물론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도와줬겠지만 짧은 글이지만 차량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일을 끝냈거든요. 그것을 내 혼자 아니면 아내의 힘을 빌어서 같이 그 작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비효율성. 오클랜드라는 이 도시에 살면서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차량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보기.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물론이고 뭐 전철, 버스, 우버, 택시, 비싸짐 차량 절대 바퀴 달린 것은 이용하지 않아요. 오클랜드에서.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까요? 엄청. 엄청 힘듭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 불편하고 엄청 힘듭니다. 기도는 내게 짐이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지우는 행위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알아가야 됩니다. 베이식은 기도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의 짐을 지우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부지런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 아주 최고로 힘세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조그만 트럭 하나가 해낼 수 있는 일을 못당합니다. 양의 속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자존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존재함. 아담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류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배치시키십니다. 달과 별과 인간이 거주하게 될 그 지구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세요. 지구 중심축이 우리가 알기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계절 변화가 없어요. 23.5도 기울어지지 않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가 없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환경이 형성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행성들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이유는 태양의 만류 인력으로 인해 무수한 행성들이 태양계 내에서 운동하다가 각 행성에 부딪히면서 기울어지고 한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만드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들이 진단하는 것이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없앤 가운데 이 우주를 설명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탄생시키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아기가 태어난 뒤에 아기방 꾸미는 분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뒤에 분유를 사러 간다든지 하기스를 준비한다든지 보행기 사고 접병 사고 그런 부모 혹시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방 꾸미고 접병 사고 소독기 준비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보다 덜 준비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살아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얼마나 손이 가는데요. 생산하는 것은 오줌통밖에 없고요. 다른 것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빵긋빵긋 웃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것이 다예요. 근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합니다. 누가요? 부모가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거예요. 넘어지면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잠 안 온다고 투정 부리고 울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자주 울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분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출생 이후에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힘들게 너를 이 세상에 소개했으니 알아서 해라. 너 그런 부모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짐으로 여겨지는 모든 문제와 필요는 기도 행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필요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와 필요를 한마디로 염려라고 합니다. 크고 엄청나게 큰 단위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고 힘들게 하는 큰 단위의 문제, 큰 단위의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소한 필요, 사소한 작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3학년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3학년 실력이에요. 3학년답게 굴고 3학년 실력을 나타내고 그 정도를 인정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는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이 3학년짜리가 6학년형 수학 문제를 이틀에 걸쳐서 배우고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풀게 되어서 한 문제를 풀게 되어서 어떻게 하다가 형이 가르쳐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해서 3학년짜리가 6학년형의 문제 하나를 풀었어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나 6학년 실력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문제 하나 풀었지만은 지금 3학년이란 말이에요. 그 3학년임을 인정하고 3학년 실력임을 가지고 있고 나는 3학년이라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이러한 존재의 양의 본성을 가지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정말 어리석은 이 스테이터스, 이 실력을, 현상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현재 위치, 현재 실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인데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자원 그리고 창조 행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 중에 차가 고장나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운전석에서 나와서 본네트를 열어놓고 아무리 점검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노인이 그곳을 가다가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저앉아서 신경질이 나 있는데 노인이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노인이 다시 말합니다. 좀 도와주겠다고. 남자가 언성을 높입니다. 가시라고요. 노인은 지지 않고 세 번째 좀 보자고 이렇게 합니다. 옥신각신 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빨리 노인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한번 보세요. 노인이 몇 군데를 점검하고 손을 보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시동을 걸었더니 부르릉 자동차가 작동이 됩니다. 차 밖으로 나와서 겸손한 자세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노인이 자신을 밝힙니다. 이 자동차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주 앞에서 취할 자세지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든 크리에이터, 생산자예요. 전문가예요. 이렇게 장본인이 지금 현재 사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자를 향해서 어르신 같은 길 가세요 하는 것은 낭비예요. 엄청난 기회의 낭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신데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게 짐이 되는 문제들을, 아까 문제, 짐, 이것이 염려로 표현이 되었죠. 그것을 하나님께 지우는 것입니다. 한 겨울에 미끄러운 빙판길이 있어요. 아빠와 다섯 살 난 딸 아이가 걷습니다. 빙판길이 보이니까 아빠가 딸에게 손을 내밉니다. 아빠 손 잡아. 다섯 살쯤 되면 이제 반항을 배우기 시작하죠. 아니야, 아빠 손 필요 없어. 대여섯 발자국 가다가 꼬당 하고 자빠지고 응응 울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아빠 손 잡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빠 손가락 두 개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다시 넘어지면서 자기가 쥐고 있던 아빠 손가락 두 개를 넘어지면서 놓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다시 그럴 때 아빠가 손을 내밀면 이제 손목을 맡겨요. 손목을. 아빠가 쥐입니다. 아빠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을 겸손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했고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이 독립된 문장입니까? 다시 말해서 독립된 명령입니까? 앞에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명령이 끝나고 7절에 다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 또 다른 새로운 명령이 등장했구나. 독립된 문장인 것 같아요? 연결된 문장인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서 보면 눈치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1번, 2번. 아이고, 소심쟁이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게 독립적 명령인지 연결된 명령인지 판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헬라어 문장을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새로운 문장이 아닙니다. 연결된 문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participle, 분사형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고 따로 명령 동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사형으로 맡기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과 7절은 한 패키지입니다. 맡기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어떻게 염려를 맡기면서, 염려를 맡기는 것이 겸손의 핵심인 거예요. 맡기다라는 말은 무엇을 무엇 위에 던져놓다, 내려놓다라는 그림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무언가를, 힘든 무언가를, 짐이겠죠. 가방일 수도 있고 뒤에 메고 있던 백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홀가분해 짐, 그것이 맡기다라는 동사 의미입니다. 그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말이 그는 수레를 발견했습니다. 힘들어요. 땀이 나요. 저 수레에 내 마차에다가 내 짐을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아,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짐을 그쪽에 부려놓겠죠. 쿵 하고, 아, 내가 살 것 같다. 이 그림이 기도의 그림입니다. 친한 사람이거나 가족이라면 올려놔도 되겠습니까? 안 묻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에 수레에 짐을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물어야 됩니다. 혹시 실례지만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 짐 좀 올려놔도 되겠습니까? 묻죠. 저와 여러분은, 제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강조했지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들이신 아버지, 진정한 참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 짐 여기에 올려놔도 되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묻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 오면 엄마 냉장고 열어도 돼? 안 묻습니다. 문 열자마자 확 바로 달려갑니다. 아이들 냉장고 문 열어도 돼? 그 묻는 아이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 집이니까. 6.25 동란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국의 전쟁 때문에 온 미군들이 한 번은 군 트럭을 몰고 이제 고갯길 올라가고 있는데 머리에 짐을 지고 힘겹게 올라가는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미군이 차를 세우고 트럭 짐칸에 태워줬습니다. 미군이 한참 가다가 보니까 백미리를 통해서 뒤에 아주머니가 여전히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 가운데 묻습니다. 왜 짐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이고 있느냐? 이랬더니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내려놓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암송했죠. 로마서 8장 32절. 성경이지 한번 해볼래요? 로마서 8장 32절. 아멘. 다시 한번 데시벨을 두 단계 올려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자기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 대상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 우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차원의 값을 치루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차원의 값이 치루어졌다. 우리는 가장 큰 단위의 선물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즘 한국하고 뉴질랜드 간에 이제 환율 체크해 보니까 800원이 넘더라고요. 이제 여기 30살 된 어떤 남자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30살 된 남자. 그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빚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500만 불의 빚을 지었다라고 생각해봐요. 500만 불 빚. 그러면 계산 나오죠. 한국 얼마입니까? 한국 한 40억 원이 조금 넘죠. 8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0살짜리가 무슨 40억 원이나 빚을 지어. 어쨌든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40억 원의 돈을 빚진 이 조카의 위기를 알게 된 부자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삼촌이 일시에 다 갚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빚 문서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40억 원에 해당되는 그 돈을 500만 불 일시에 정리합니다. 삼촌의 재산 일부가 큰 단위가 조카의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헤어져야 돼요. 그때 이 조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 저 지갑을 깜빡하고 왔는데요. 택시비 4만 원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택시비 4만 원, 4만 원이 몇 개 있어야 혹시 40억이 되는 줄 아십니까? 10만 개. 4만 원이 10만 개가 있으면 40억 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 조카의 빚 탕감을 위해서 40억 원의 삼촌이 돈이 고스란히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 조카가 삼촌 택시비 4만 원 혹시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뭐 4만 원 4만 원 누구지 강아지 이름이야 너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단위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을 때 그 염려는 짐으로 여겨지는 모든 문제와 필요예요.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함 그런 뜻이지만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거나 분열시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염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맡기라고 하는 그 염려는 우리 존재를 우리 생각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거나 분열시켜요. 이 염려 메림나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분열되어서 비생산적이 돼요. 맞습니다. 제가 압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말에 집중해서 듣지 못해요. 근성근성해요. 염려가 많으면요. 염려가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요. 10월 말에 저희 가족이 이제 출국해서 한 달간 한국에 일 보고 와야 되는데 제가 준비 중인 무슨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전부터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의 시간을 정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안회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걷는데 운동 삼아서요. 이 타운하우스 내를 몇 바퀴 걸으면 운동이 제법 되거든요. 갑자기 제 생각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날짜 계산을 내가 잘못했네? 머릿속으로? 그러면 10월 정도 끝나지 못하는데 큰일 났네. 어쩌다 그런 실수를? 염려가 확 생겼어요. 아내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듣는 척 이렇게 해야 알잖아요. 다들. 그러다가 한 3, 4분쯤, 5분 정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네. 원래 계획했던 게 맞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은 사건이거든요. 염려라는 게 작은 사건이에요. 방금 같은 거죠. 근데 이 단위가 커지면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요. 그것이 재정과 관련된 문제, 사람과 관련된 문제, 자녀와 관련된 문제, 죄와 관련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잖아요. 생활 제대로 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감정과 어떤 생각에 이 동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것을 너 스스로 계속 보존하고 보관하고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걷는 사람은 생활을 하다가도 짐의 무게를 느낍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짐이 느껴져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가 나에게 다운로드 됩니다. 뉴스 보기 전과 후에 내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업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지 간에 그것이 염려로 발전되고 짐처럼 내게 다가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다가도 염려가 불쑥 고개를 내밀죠. 그렇게 하면 주님 이런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염려에는 큰 단위의 염려가 있습니다. 몇십 년 지속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맡기고 맡겨 있어야 돼요. 맡길 때는 내 어깨에 메고 있던 그 백팩을 끌어서 그것이 뭐 침대 위든지 아니면 차량 안이든지 내려놓을 때 털썩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면 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서 주 예수께 맡기세요. 이러한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다르게 돌림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 경험은 그렇습니다. 잊기 위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뭔가에 바쁘게 내 자신이 여기에 몰두하는데 언젠가 다시 찾아와 있어요. 찾아와 있을 때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악화된 상태로 찾아와 있어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쿵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털썩 소리를 내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수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차, 그것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시편 55편 22절 보겠습니다. 두 성경 구절 보고 오늘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를 쿵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들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와, 참 기도할 게 많구나. 내려놓을 것이, 아뢰을 것이, 도움을 입을 것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아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 7절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염려도 너희가 간직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털썩 쿵 하고 소리내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과 후를 살펴보십시오. Before and after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짐이 되어서 마음과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기쁨 없어요. 염려가 찾아오면은 생각을 분열하게 하고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는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하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그리하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 모든 짐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별명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짐을 쿵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많이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구성하고 있는 많은 영역 가운데 이렇게 이것을 기도해도 될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그거 먹고 싶어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단위죠. 큰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 지구 전체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지존자로 알게 하는 시편 83편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커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 갖고 계신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큰 짐이에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짐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고상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짐들, 부담들 동일하게 기도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우리 주 예수님만 이 땅 가운데 지존자로 왕의 왕으로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첫 시간에 그 말씀 드렸던가요? 하나님, 이번 주에 코스코가 열린 것 같은데 파킹장 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줄 서 있더라고요. 파킹 자리 나게 해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내게 짐이 되는 것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가운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부담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 배우자, 부모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그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무겁게 만드는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몇 번 쿵 하고 내려놓았는지 헤아려가면서 주님을 배워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두 개 나누어서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짐이 되는 것 내려놓기 원하는 그 한 아이템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영자 옷.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자 옷. 영자가 입고 있는 옷. 이게 두 문자만 하면은 오래 가요. 영자 옷이 뭐냐면은 기도의 영. 기도의 영. 두 번째, 기도의 자리. 옷은 뭘까요? 기도의 옷.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각 개인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각 가정에, 개인의 이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각인에게 기도의 옷이 입혀지기를.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자옷, 기도의 영, 기도의 자리, 기도의 옷이 입혀지도록. 기도의 옷이 입혀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재밌고 좋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하비처럼 찾아가고 해요. 부담스럽지 않다고요. 영자옷이 뭐라고요? 영, 기도의 영. 두 번째, 기도의 자리. 그 다음에 기도의 옷이 입혀지도록. 두 가지를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누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찬양팀 나오십시오. 딱 일어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